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 삶에 있어서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천국 현실, 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끝이 없는 교제입니다. 그 삶이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천국 현실을 저희가 항상 기도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이 없는, 끊임없는 교제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하셨으니 남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 현실을 그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데 힘써 기도하라. 즉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포기 안 하고 절망 안 하고 항상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내용이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즉 여러분과 제가 갖는 그 확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힘쓰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항상 힘쓰고 기도하셨고 지금 천국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절을 그 앞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먼저 여러분과 많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이 현실을, 즉 그 기도하는 그 현실 자체가 어느 정도로 엄청난 복이 이루어진 것인가, 어떠한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어느 정도로 복받는 것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도 아니었고, 나가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 정말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정말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것만 깨달아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정말 자연적인데, 그죠? 근데 안 합니다, 그렇게. 그게 오직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가 들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가 말씀대로 할 때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그 기도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에 딸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 불평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그 이 하나님을 향한 요만큼이라도 불만, 불평, 뭐 말로 표현을 안 해도 그런 조그만한 감정이라도 있으시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세 타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신세 타령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 아주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한테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런 거 달라 저런 거 달라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그 참 한심한 기도도 들으시고, 그러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왜? 여러분 아이가 뭐 예, 사탕이 좋아서 사탕 많이 달라 그러면 많이 줍니까? 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좋은 게 아닌 걸 달래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기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복을 이미 받았는지를 깨닫고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안 하는 기도는 사실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작부터 틀린 거를 뭐 어떡하겠습니까?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찮아하시게 만들어갖고 너무 귀찮으시니까 들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믿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도하시면 더 좋아하십니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예, 거기까지 하고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깨어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서 이 네 개를 다 읽어보시면 이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 했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그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것과 전혀 연관이 없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마가복음 13장부터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밥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즉 마태복음 그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모든 권한이 이제 내게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이제 교회에다가 주십니다. 이 교회에 권한을 주고 각각 이제 이 사물을 맡기신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천국 확장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천국 확장. 즉 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들이 모아지고 계속 이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이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으라. 즉 깨어있으라라는 이 명령은 항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45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다 맡기고 이제 가셔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중심으로 깨어있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이, 아직도 그 주인이 오는 시간이 많이 남았겠구나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즉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기독교인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는 자들은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깨어있는 자들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 주인이 그 종들을 대접하는, 즉 복 내리시는, 상 주시는.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 받는 복 내용과 잠자고 있는 자들이 받는 심판 내용을 거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 25장. 아, 마태복음 25장.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게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제 2000년 지나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지금 지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포인트 오브 뷰에서 보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참 우리 신랑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면 안 되죠. 10절에 가서 내려다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최고로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뭐 아직도 안 오실 것 같고 뭐 우리 삶에 있어서 사는 동안에 오실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삶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간에 바로 그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나오는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 이게 늦어지시니까. 오늘도 안 오셨구나. 내일도 안 오시고 하면 이제 그 기다림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린다는 의미가 하루 종일 없어요. 물어보면 그렇지 예수님 기다리는 거지 이러지만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것도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뭐 너무 좀 심하다. 뭐 그렇게 매일매일 근데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헤어졌을 때 우리 요즘에야 뭐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게 뭐 비행기 몇 시간만 타면 오죠. 자, 한때 막 배 타고 3개월씩 걸려서 이렇게 오는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 결혼한 부인을 기다리는 신랑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건지 보입니다. 이거는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못 해봐갖고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는 자들 같이 사는 거지 자는 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고 자기 그 현실을 증거를 못하고 사는 이건 죄입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밤의 아이들은 밤이잖아요. 잔단 말입니다. 항상 자는 거예요. 왜? 어둠의 자식들입니까? 그들은 항상 자는 자들입니다. 즉 죽은 거죠. 그러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심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즉 자는 자들은 뭐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죽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읽어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 너는 일깨워, 이것이 깨어 있어라 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뭐냐 하면 지금 정말 정말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것까지도 다 죽게 되는, 남은 것까지도 다 없어지는 그럴 때인데 빨리 깨어라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자로, 그러나 빨리 깨야죠, 이제. 즉, 예수님께서 이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깨어 있는 그 중심이, 그 이유가, 그 동기가 예수님 재림인데 그 깨어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즉 천국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잠에서 깨어난 자들입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과 똑같이 취급이 되죠. 왜?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려는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잠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깨어나심에 참여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 현실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죠. 즉 잠에서 깨어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 깨어나심에 이제 참여되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는,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잠도 없고 밤도 없고 자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이 다 상징이,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즉 자는 데서 깨어나면 더 이상 자지 않습니다. 영원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깬 자구나. 깨어 있는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또 자고 또 일어나고 또 자고 하지만 영적은 이제 더 이상 자는 거 없습니다. 이제 육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육체도 부활하면 그 육체도 더 이상 이제 자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고, 그러나 영적 현실만큼은 지금 저희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미와 아직, 벌써 깨어났고 깨어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깨어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지만 계속해서 명령이 주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현실을 우리 골로새서에서 많이 배웠죠. 그렇죠? 골로새서에서 얼마나 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똑같은 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근데 옛사람을 또 계속 벗어야 됩니다. 새사람을 이미 입었는데 그러나 새사람을 한 번 입었다고 그냥 그만 이제 입어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었기 때문에 계속 입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깨어났지만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그 현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서 주어지느냐?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즉 뭐예요? 심판이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쉽습니까? 잘 안 됩니다. 이 깨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깨어 있으라 했으니 이제 깨어 있자.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잘 된 적이 없으니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4절. 아, 32절. 죄송합니다.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물론 여기에 그냥 육체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구나 하는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깨어있음을 육체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영적 깨어있음인데, 이 육체적인 깨어있음을 통해서 영적 깨어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죽으시는 건데, 그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같은 내용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런 명령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깨어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한테 혼나는 내용이죠. 자기는 이제 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오늘 예?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세 번이나 배반할 것이다. 그 말이 있었을 때 그 베드로가 좀 근심했겠지만 각오를 했겠죠. 결심, 각오 다 해도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못합니다. 한두 번 세상 수준에서 얘기해도 스승이 와서 한두 번 정도 야 혼내면 한 세 번째는 괜찮을 건데 세 번째도 잡니다. 아니 그 구절들을 보면요, 변화산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지금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잡니다. 거기서도 자요. 그들이 깨나더니 영광의 모습을 보고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항상 깨어 있으셔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 명령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과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힘써 깨어 있어야죠, 또. 그러나 힘써 깨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그 명령을 순종한 사람으로 받아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원리는 뭐 어느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에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목적이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즉 예수님을 닮는 그 천국 현실에 참여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항상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다 했으니 이제 나는 안 해도 돼. 이건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하고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 열심을 내는데 안 될 때 예수님을 붙잡고
더 열심을 내는 건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순종입니다. 이제 예수님 삶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더욱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제자들 오셔서 깨워주십니다. 또 깨워주십니다. 또 깨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 재림에는 초점이 안 가 있고 그냥 뭐 세상 거에만 가는데 그때 오셔서 깨워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도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 아닙니까? 좀 일어나라. 좀 그만 자라 이 말이지. 왜? 그 자는 그 자체가 너희들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다. 죄가 여러분과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제 자는 것도 여러분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를 깨워주셨고 즉 영적으로 이미 부활시켜주셨고 그리고 계속하여 깨워주십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절대 자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삶의 초점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깨어있는 삶의 초점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왜?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 후가 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깨어 사는 삶의 초점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상반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니라.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왜?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들고 이렇게 사탄의 그런 공격에 잘 무너지고 유혹에 잘 빠지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서부터 이 깨어있는 삶에 대하여 파수꾼의 삶이라. 파수꾼, 뭐 성 같은 거를 지키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나 밤새 깨어서 살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을 파수꾼의 삶같이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과 벌써 많이 봤는데 한 번 더 보죠. 그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52장 8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노라. 이 파수꾼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즈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시온 그 성으로 돌아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눈이 맞춰지는 게 파수꾼이 아니겠습니까? 왜? 밤새도록 깨어 있었으니까.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눈이 마주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깨어 있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눈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이 육체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없이 영원히 자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워주신 거 아닙니까? 깨우자마자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뭐야 세상에 뭐 동화책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잠자는 공주 해서 이렇게 프린스가 와서 깨워주는 그래서 뭐 영원히 오래 살 지금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그것도 뭐 아름다운 소리라 그래서 와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는 이 여러분이 그냥 자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예수님 오셔서 다 깨워주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와 영원히 기쁘게 살자. 아가서 8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가서 8장 신약 구약 성경 966페이지. 여러분이 대강 압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구약 수준에서 즉 사람의 그 사랑 수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 5절서부터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리고 6절에 너는 나를 인하여 마음에 품고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제 우리와 나누는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불같이 지금 그 사랑이 타오르는데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어느 정도로 열렬하고 어느 정도로 강하고 어느 정도로 크고 어느 정도로 센지 불같이 타오르는데 강물이 흘러도 꺼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진짜 이 세상 것 다 주마. 요즘 말로 하면 뭐, 요즘은 뭐 이게 뭐 밀리언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빌리언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 죽게 해도 멸시를 웃는다. 야, 내가 왜 그걸 받고 파냐 이걸. 야야야, 아이, 절로 가지 마. 필요 없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어떻게 잡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도 한 사람이 자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자요? 아, 그래서 그 처음에 막 사랑에 빠져갖고 뭐 그때 진짜 사랑인 것 같이 막 할 때 보세요. 그래서 그 아주 그 유치한 유행 가사도 뭐, 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보려고. 여러분, 저도 기독교가 최고의 사랑 이야기라면, 아, 여러분과 제가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좋냔 말입니다. 계속 깨어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중심으로 지금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에게는 제가 뭐 어떠한 내용이라 이렇게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겠죠. 너무나 엄청난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깨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때도 여러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 깨어져서, 아이고, 그렇지. 그래, 깨어있자. 근데 이제 또 졸겠죠.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강물로도 끌 수 없는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지 저희가 영원히 알려고 노력해도 영원히 걸리며 알아가는 그렇게 큰 사랑임을 저희가 알고 저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저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항상 깨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